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서버 이용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생각이 없다고 트럼프 당선인 측근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정권인수위원회 켈리언 코네이 고문은 22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에 클린턴 후보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장관 재직 시에 개인 이메일로 국가안보 자료들을 다룬 것을 공격하며 클린턴을 감옥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때 자신이 당선되면 클린턴 후보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네이 고문은 이날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여전히 대다수 미 국민들이 자신을 정직하거나 신뢰할 만한 인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치유를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이용은 이번 대선 기간 중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로 많은 유권자들은 클린턴 후보의 해명에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지난 2년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최소 52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정보분석기관인 IHS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화학무기 공격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ISIL이 현재 장악 중인 이라크 북부 도시 모술 주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뉴스 보도와 인터넷, ISIL 선전 등을 토대로 한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화학무기 사용 횟수로는 가장 많은 겁니다. 이란이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 합의에 따라 중수 초과분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수는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 사용되는 물질로 이를 활용해 일정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이스나통신은 21일 이란 원자력 사정에 정통한 관리 두 명의 말을 인용해 초과된 중수의 일부는 오만에 판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9일 이란이 핵 합의에 허용된 중수 제한량을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초과량은 100kg에 불과했지만 지난 1월 합의 시행 이후 이란이 중수 제한량을 초과한 것은 두 번입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해역에서 22일 잇따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4분쯤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남동쪽 110km 해역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 관계자는 이 지진으로 인한 국내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전 6시쯤 후쿠시마 동남동쪽 112km 해역에서는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도쿄에서 동북쪽으로 250km 떨어진 바다 속 10km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7.3으로 매우 강력했지만 일부가 부상을 입고 경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특히 추수감사절에서 신년 초까지 유럽 전역에서 테러 공격 위험이 높다는 내용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민들은 이 기간 중 축제와 행사, 노천 시장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테러 분자들이 갑자기 공격할 가능성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터키 같은 유럽 국가에서 지난해 테러 공격이 발생했고 미 정부는 유럽 전역에서 앞으로도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 병사 억류 사건을 불법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0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보안군은 이틀 전 러시아군 병사 2명을 체포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집에서 비디오 게임이나 게임기를 갖고 노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게임기 화면만 들여다보는 아이들에게 눈 나빠진다, 그만 좀 봐라 라고 꾸중을 하시는데요. 이 비디오 게임이 약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시는 시력이 낮고 안경 교정으로 정상 시력이 되지 않으면서 두 눈의 시력 차이가 나는 증상인데요. 미국의 한 연구진이 약시 아이들을 위한 비디오 게임을 개발해서 이 4살에서 10살 사이의 약시 어린이 환자에게 이 게임이 담긴 판형 컴퓨터, 즉 아이패드와 특수 안경을 쓰고 게임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주가 지나고 검진해 본 결과 아이들의 약시 교정 효과가 매우 좋았다고 하네요. 연구진은 앞으로 더 다양한 게임과 비디오를 개발해서 아이들의 약시 치료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부모들의 걱정거리였던 비디오 게임이 이제는 이렇게 약시 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날씨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8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함경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 0도가 되겠고요. 신해주는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함흥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고 가죠. 노래 신동으로 불리는 16살 소녀 코니 탈봇의 노래입니다.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노래인데요. 해피송 함께 하시죠.
Mexican. Pull up those blinds, let air come in. Your promises and blah, blah, blah won't fix the strings on my guitar. We've been friends for much too long for me to watch you carry on like this. I miss the you I knew. You do the same for me. So I'm singing you a happy song just to cheer you up. I know how it sucks. Yeah, I'm singing you a happy so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맞서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들을 유럽과 가까운 서부 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로드리고 루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인근 해역을 고기잡이 금지 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이고요.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거주 지역에서는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유럽과 가까운 서부 지역에 핵탄두 탑재 가능 미사일들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요.
네, 러시아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발트해에 접한 칼리닌그라드의 방공미사일 S-400 시스템을 배치하고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전술미사일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리닌그라드는 발트해에 연한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치 육지 속의 섬 같은 곳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서유럽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주에 발틱 함대가 새 미사일 발사 장치로 재무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러시아가 미사일 배치를 강화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1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좀 자세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어떤 나라가 나토의 회원국이 되면 미국 같은 나라의 압박에 저항하기 어렵고 그 나라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나 군사기지, 공격무기 등이 배치될 수 있다면서 러시아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위협하는 나토 시설이 러시아 미사일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모두 나토 회원국들입니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빅토르 오제로프 위원장도 이날 리아노브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배치하겠다는 미사일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우선 최대 사거리가 500km인데 재래식 무기나 핵탄두 모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러시아 주변국에 있는 군사시설들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고정밀 탄도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함께 배치하겠다고 밝힌 S-400은 방공미사일 시스템으로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달합니다. 공중의 여러 목표물들을 한꺼번에 공격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정교한 방어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되면 발트해 지역을 지나는 모든 나토 소속 전투기나 미사일들은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최첨단 대한미사일 시스템인 이 바스티온이 일요일에 칼리닌그라드에 이미 배치됐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자, 바스티온이 얼마 전에 시리아 내전에 활용됐던 미사일 시스템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무기체계인데요. 이 바스티온은 최대 사거리가 450km, 해상과 육상 목표물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는 지난주에 시리아 반군을 공격할 때 이 미사일 체계를 활용했었죠.
네. 자, 그리고 이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의 서부 전초기지라고 불릴 만큼 유럽의 바로 턱 밑에 있는 곳인데요.
네.
유럽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에도 군사훈련 목적이라면서 이 지역에 최신형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배치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추가 미사일 배치를 예고하고 나서 동유럽 지역에서 나토와 러시아 간의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토는 지난 화요일에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지역 긴장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오해로 인한 충돌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투명성 있는 군사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나토는 현재 일부 동유럽의 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병력을 증강하기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등 4개 나라에 4개 대대 병력 4천 명 이상을 증강 배치키로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또 강력히 반발을 했죠. 일각에선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무용론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현재 뭐 미러 관계 어느 때보다 이제 악화돼 있는 상황인데,
예.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월요일에 지난 10여 년간 러시아는 유럽 내 여러 가지 현안을 이유로 칼리닌그라드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어떤 것도 그런 군사적 대응을 부를 만한 행동이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커비 대변인은 이 러시아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고르 코나센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화요일에 이와 관련해서 병력 배치 결정 문제는 러시아 지도부에 달린 것이라면서 미국 측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남중국해 인근 해역을 고기잡이 금지구역으로 선포할 거라고요.
네, 필리핀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해상의 스카보로 암초 인근, 중국에서는 이곳을 이 황엔다오라고 하는데 이 해역에서 필리핀과 중국 모두 고기잡이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 필리핀 당국자들과 이 필리핀 언론들은 월요일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조만간 이 지역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조치가 필리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려운데요. 지난 주말에 그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2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두테르테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별도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을 수행한 헤르모 헤네스 에스페론 필리핀 국가안보 보좌관이 필리핀 언론에 이를 알리면서 공개가 됐는데 현재 필리핀 언론과 관리들은 시 주석이 이를 지지했고 두 나라가 지금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 측은 지금 좀 말을 아끼고 있다고요.
네. 당시 APEC 정상회담과 별도로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 같은 계획을 지지했는지는 현재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네.
긍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정확하게 대답은 하지 않은 채 황엔다오에 대한 중국의 주권과 사법권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과 필리핀이 계속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길 바라고 남중국해 문제가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최근 이 필리핀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많이 완화됐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요.
맞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던 두 나라는 지난 2012년 중국이 스카브로 암초를 무력 지배하면서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었죠. 하지만 지난 6월 말에 취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달에 중국을 전격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스카브로 암초 인근 해역에 있던 중국의 해경선이 일시 철수해서 필리핀 어민들의 조업이 일부 허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 방문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이 조만간에 스카보로 해역에서 필리핀 어민들의 조업이 다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해서 이 필리핀 어민들의 기대가 컸었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고기잡이 금지 구역을 선포하면 반발이 크지 않을까요?
네.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23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인근 필리핀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곳입니다.
네.
이 때문에 양국이 조업금지구역으로 만약에 선포를 한다면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그 필리핀 어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얀마 북부 지역 내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얀마에는 뭐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요.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 6주째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그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인 로힝야족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은 지난달 초 방글라데시 국경 인근 초소가 교환들의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 지역을 봉쇄하고 대대적인 무장세력 소탕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네, 자, 민간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 이주기구 등 단체들은 현재까지 민간인들을 포함해서 100여 명 이상이 숨지고 1200채 이상의 가옥이 불에 타거나 파괴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민간인 사례는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가에 불을 질렀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로힝야족의 자작극이란 주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로힝야족을 비롯한 미얀마의 소수민족 인권 문제 사실 그동안 줄곧 지적되어 오던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얀마는 1948년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정권을 잡은 버마족과 소수민족들 사이에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미얀마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 겸 외무장관이 지난달 초에 소수민족 반군단체들과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회의를 열고 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각기 자치권을 소수민족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 도출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미얀마를 빠져나온 로힝야족들이 뭐 중국이나 방글라데시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네, 현재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 수용소엔 약 500명의 로힝야족들이 임시 대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미얀마 북부 지역과 접해 있는 서남부 윈난성 등의 3,000명의 난민들이 중국 당국이 마련한 임시 보호 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중국이 앞으로는 국경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요.
예,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나라 간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중국은 또 미얀마의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을 급파해서 사실상 비상사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태 추이를 긴밀히 살피면서 모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화요일에 양측 모두의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서 평화상태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미얀마의 평화과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동안에 취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 경제협력체 TPP 탈퇴를 위한 조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근의 채굴 활동과 이 북극해 석유 시추를 제한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치매를 진단받는 비율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고 또 치매에 걸리는 연령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연구 결과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에 우선적으로 할 일들을 밝혔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월요일 취임 후 이 첫 100일 동안의 계획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n trade, I am going to issue a notification of intent to withdraw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네, 트럼프 당선인은 TPP는 미국의 잠재적인 재앙이라면서 취임 첫날부터 당장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TPP 대신에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다시 돌려줄 양자 무역 협상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TPP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 TPP는 지난해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12개국이 체결한 다자간 무역협정인데요.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를 제거해서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로운 무역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체결된 겁니다. 세계 경제의 40%를 아우를 정도로 큰 규모인데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여태껏 미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이 TPP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 그 밖에 또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해왔는데요. 특히 이 에너지 분야 규제를 폐지해서 보수가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트럼프 당선인의 말 들어보시죠.
On regulation, I will formulate a rule which says that for every one new regulation,
네, 새로 규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전 규제 두 개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의장에게 지시해서 이 사이버 공격과 다른 모든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필수 기관을 방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하겠다고 했고요.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비자 남용 문제를 조사하도록 노동부에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워싱턴의 구정물을 모두 빼내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네.
공직자 윤리 개혁 문제도 언급을 했는지요?
네, 이 공직자들이 정부를 떠난 뒤에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트럼프 당선인의 말입니다.
On ethics reform, as part of our plan to drain the swamp, we will impose a 5-year ban on executive.
네, 행정부 관리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5년이 지나야 로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또 외국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은 평생 할 수 없게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인수 과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많은 훌륭한 인재가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문제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올해 대선 후보 두 사람은 참 호감도가 역대 후보들 가운데 가장 낮다고 알려졌었는데요.
네.
선거가 끝난 뒤에 변화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는 이 선거가 끝난 뒤에 호감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정치 전문 뉴스 사이트죠. 이 폴리티코하고 이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트가 공동으로 벌인 조사 결과 응답자들 가운데 46%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선거 직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호감도가 37%였는데요. 약 2주 만에 9%포인트 오른 겁니다. 반면에 비호감도는 선거 전 61%에서 15%포인트 떨어진 46%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호감도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종의 허니문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신혼기간에는 의례 부부 사이가 좋듯이 새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동안은 사람들이 비판을 삼가하고 또 이렇게 지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건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만 해도 2008년 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호감도가 20%포인트나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노력에 대해서도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는데요. 앞서 다른 당선인들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좀 더 조직적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에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자, 이제 공화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여러 환경 규제 조처가 다시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국 내무부는 월요일 이 서부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근 지역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새로운 채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천과 또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네.
자, 옐로스톤이 상당히 넓고 또 여러 주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옐로스톤 인근에서 채굴 활동을 금지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북쪽 입구 인근인데요. 그러니까 이 몬태나주에 있는 연방 산림청 소유지 3만 에이커입니다. 약 120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요. 이 평양 면적의 10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에 또 금광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앞서 2년 동안 금지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2년 뒤에는 규제가 풀리는 건가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앞으로 2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한 뒤에 이 금지 조치를 20년까지 연장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처는 이미 허가를 받은 채굴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새로운 채굴 활동만 금지하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주에는 이 북극해에서 새로 시추 활동을 금지하는 조처를 취했죠?
그렇습니다. 이 최소한 5년 동안 북극해 연안에서 이 새로운 시추 활동을 금지하는 건데요. 지난주 미국 내무부가 발표한 임대 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알래스카 북부 보포트 해와 추크치 해역에서는 시추 활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중남부에 있는 쿡만 지역에서는 이 시추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일부 제한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오바마 행정부는 대서양에서도 이 새로운 시추 활동을 금지하는 조처를 취한 바 있죠.
네,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행정부 조처는 환경운동가들에게 큰 승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환경운동가들은 이 지역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북극해 시추 활동을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 400명에 달하는 과학자들이 이 북극해 시추 활동을 금지하라고 청원하는 내용의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 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공화당 정치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를 대표하는 리사 머커우스키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분노한다면서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오바마 행정부가 한쪽의 얘기만 듣고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치매에 걸리는 환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서 고령 인구와 비만 인구가 많아지고 거기다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 역시 치솟을 것으로 우려하는 미국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지난 10여 년 전과 비교해서 이 치매 환자의 비율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의학협회 저널 이 자마 온라인판에 이 월요일 게재된 내용인데요. 지난 2000년에 65살 이상 미국인 가운데 치매 환자가 11.6%였는데 2012년에는 8.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네. 자,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단순히 치매 환자율이 줄었을 뿐 아니라 치매 걸리는 나이도 늦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은 치매를 진단받은 평균 나이가 80.7세였는데요. 2012년은 82.4세로 이 평균적으로 더 늦은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치매 환자가 줄고 또 치매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면서 한 목소리로 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건지 연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실까요?
네,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 미시간대학교 케네스 란가 박사팀이 연구를 주도했는데요. 이 65살 이상의 미국인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인종과 교육, 소득 수준, 건강 상태까지 다 고려한 방대한 조사였습니다. 우선 조사 대상자들의 치매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특별한 질문을 했는데요. 즉각 10개의 단어를 말해보라고 시켰고요. 또 100에서 7을 빼가는 순차적인 뺄셈을 시킨 후에 숫자 20부터 1까지를 거꾸로 외워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치매 진단법을 이용해서 치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시험 대상자들의 이 교육과 소득 수준, 건강 상태까지 고려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다른 그 차이는 없었습니까?
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조사에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 2000년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들보다 교육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이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기간이 길면 이 치매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교육 수준이 왜 치매에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서 뇌를 계속 쓰게 된다면 뇌가 좋은 쪽으로 발달해서 치매에 대한 저항력이 길러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교육 수준이 보통 소득 수준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흡연율도 더 내려갑니다.
네.
아,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봐도 흑인의 경우 더 치매 비율이 높았는데요. 이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이 심장 질환을 앓을 가능성도 이 흑인의 경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를 주도한 란가 박사는요, 흑인들의 경우 특히 이 치매 예방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이 치매 발병을 높이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치매 발병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네, 이 란가 박사는 미국의 고령화가 계속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65살 이상 미국인들 가운데 약 500만 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2050년까지는 이 미국 내 치매 환자 수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션 킹스턴이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소녀라는 뜻의 Beautiful Girl 들어보시죠.
Say yo, Sean Kingston. You're way too beautiful, girl. That's why it'll never work. You got me in denial when you say it's over. Then all these beautiful girls, they only wanna do you dirt. They'll have you in denial when they say it's over. See, it started at the park, used to chill after dark. Ooh, when you took my heart, that's when we fell apart. Cause we both thought that love lasts forever.
Lasts forever.
They say we're too young to get ourselves sprung. Oh, we didn't care. We made it very clear. And they also said that we couldn't last together.
Last together.
See, it's very divine. You're one of a kind. But you mush up my mind. You are forget declined. Oh, you say
since back in 99, watching movies all the time. Ooh, and I rush back just to see you in time. And I never thought that we was gonna see each other.
See each other.
And then I came out, mommy moved me down south. Ooh, I ain't with my girl who I thought was my world. It came out to be that she wasn't the girl for me.
Girl for me.
See, it's very divine, you're one of a kind, but you mush up my mind. You are figure declined, oh girl. My baby is driving me crazy. And now we're fighting. Please tell me why I'm feeling slighted. And I don't know how to make it better.
Make it better.
You're dating other guys. You're telling me lies. Oh, I can't believe what I'm seeing with my eyes. I'm losing my mind. And I don't think it's clever.
Think it's clever.
You're way too why it'll never work. You got me in denial, in denial, in denial.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라인 스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또 스티븐 배넌 선거대책본부 대표를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각 부서 장관들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될 텐데요.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국 대통령실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On Wednesday, the president spoke to the American people about the result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the young people who got into politics for the first time.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9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보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On Thursday, the president met with the president-elect at the White House. Afterward, the president invited Alex.
다음 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연이어서 난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6살 난 어린이를 백악관으로 초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마지막 백악관 인턴, 대학생 수습 직원들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기도 했고요. 지난 시즌 미국 프로농구 NBA 우승팀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선수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Afterward, the First Lady, LeBron James, and some members of the team greeted some special guests.
국정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었을 텐데 이 많은 일정을 대통령은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대통령의 보좌진이 있기에 가능할 텐데요.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에서 함께 일하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500여 명의 보좌진. 이들이 바로 미국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대통령실의 탄생.
미국의 대통령은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대통령 혼자서 모든 사안을 결정할 수는 없는데요.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대통령이 국정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미국 대통령실입니다. 미국 대통령실은 지난 1939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 창설됐는데요. 대통령실의 임무는 대통령의 생각을 미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서부터 해외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이르기까지 방대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부통령과 연방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과 백악관 보좌진을 지명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자리는 약 1,600개에 달합니다. 장관과 부장관, 대사 등은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백악관 보좌진은 상원 인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보좌진만큼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건데요. 대통령의 관저인 백악관에서 함께 일하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500여 명의 보좌진. 이들이 바로 미국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실의 책임 감독.
대통령실을 총 감독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사람, 바로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의 임무는 우선 모든 백악관 직원을 관리합니다. 대통령 가족 수행비서부터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백악관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감독하고요. 대통령의 정책 수립이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핵심 전략을 짜는 사람 역시 비서실장입니다. 또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면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역할을 하죠. 거기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또 비서실장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나 정책 등 모든 부분에서 조언하는 사람, 즉 대통령의 손과 발, 그리고 입과 귀를 맡은 사람이 바로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구성.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사람들은 백악관실이라고도 하는 대통령 비서실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수장은 역시 백악관 비서실장이고요. 비서실 산하 직원들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대통령의 집무 공간인 일명 웨스트 윙과 대통령의 사무실인 오벌 오피스, 그리고 영부인의 집무 공간과 백악관 직원들의 사무실이 있는 이스트 윙에서 또 대통령 가족의 거주 공간인 중앙 관저에서 근무하는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대통령의 일정 관리나 인사 정책을 포함한 여러 사안, 그리고 대외 활동과 공보 활동 등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산하엔 경제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1946년 의회가 제정한 고용법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문위원회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가경제지표를 발표하는 것을 돕고 경제발전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가 하면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습니다. 1947년 국가안보법에 따라 창설된 위원회로 다른 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수장을 맡지만 국가안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또한 이 회의에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데요.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안보 관련 정책과 외교정책을 세우는데 자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기구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해 종합적인 안보 정책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실 산하에는 미국의 국제무역과 투자, 무역정책을 조정하고 또 대통령이 해외무역이나 다자간 협상을 주도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미무역대표부, 행정부의 조직을 관리하고 예산의 관리 감독하며 예산 관련 법률안 등을 제안하는 데 있어 자문 역할을 하는 예산관리국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산하 마약통제국과 과학기술국, 부통령실 등이 있고요. 국내정책위원회와 백악관 대변인이 소속돼 있는 공보실, 영부인실 등이 대통령과 부통령, 대통령 가족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진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aw a blank. Draw a blank입니다. Let's learn this American phrase. Draw a blank. 자, 그럼 에이미와 수잔이 나눈 대화에서 오늘의 영어 표현 draw a blank, draw a blank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네, 에이미는 수잔에게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하고 물어보니까 수잔은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 You don't remember that? 내가 그걸 기억 못하다니.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아휴,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에이미는 I know. 내 말이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어떻게 내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서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대답하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aw a blank. Draw. D-R-A-W. Draw a blank. Blank. B-L-A-N-K. Draw a blank입니다. Draw a blank는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져서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또는 무엇무엇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에이미와 수잔의 대화에서 에이미는 America's first president, 미국의 첫 대통령이 George Washington이란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죠? Because, 왜냐하면요, She drew a blank. 갑자기 에이미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t's another way of saying, I can't remember something. 무언가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또는 영 생각이 나지 않을 때, I can't remember something 대신에 draw a blank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So don't forget today's phrase, draw a blank. Draw a blank.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오늘의 영어 표현, draw a blank. Draw a blank. 무언가가 생각이 나지 않다. Draw a blank means that you can't remember something. Draw a blank. So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next time when you speak English, I hope that you remember all the phrases that we've learned so far and not draw a blank. 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그리고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노동인권민주주의 담당 부차관부는 올해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기념비적인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입니다. 북한은 전체주의적인 김정은 정권 아래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물론 고문과 강제 노동, 그리고 정당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8만에서 12만에 이르는 주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온갖 고문을 받습니다. 또 수용소 당국은 임신한 여성을 강제 낙태시키는 것은 물론 수감자로 하여금 죽은 아이를 강제로 보게끔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버스비 인권 담당 부차관부는 이 같은 보고는 너무나 끔찍하다며 미국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공포와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의 비참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잔인한 독재체제 아래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탈출한 탈북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략은 북한 주민을 위해 정보 유입을 가능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탈북자 단체들과 손잡고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 당국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미국은 지난 7월 김정은을 포함해 15명의 북한 당국자와 7개 기관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 개선 노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며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